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그들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도 돌아보지 않는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한 3, 4년 정도 걸렸을 때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몇 년 안 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그래서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우리가 더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되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되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코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되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되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럼 마음대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못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때 반대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났지만 그것은 40여 년 동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그 모습이 됐습니까? 그 모습이 똑같이 되는 건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고 어머니를 닮은 그 딸이고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바로 그 부모 세대와 동일한 그 세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뿐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이번엔 정탐꾼 두 명을 보냈어요. 예전에 정탐꾼 몇 명을 보냈나요?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내고서 결론은 뭐였냐면 10대 2. 10은 안 됩니다. 2명은 됩니다. 근데 10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파탄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2명을 보냈어요.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격전지가 될 여리고를 정탐하게 한 것이에요. 그때 이 2명은 의견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 2명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2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생각만 했지 이길까 말까 이길까 말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으면 그들이 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할까 말까를 결정하니까 아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 다 지금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저 정탐할 때 다 됐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해버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까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누가 도왔나요? 그 정탐꾼을 라합이 도왔죠.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첫 번 무너뜨리고 두 번째 무너뜨리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데 뒤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에 올라가기까지 예선전부터 치러야 돼요. 예선에서 지면 결승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상대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절대절명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탐을 했고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럼 가자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에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그리고 정말 잘 준비된 가나안, 그리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형적으로 첫 번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지형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끼고 돌아서 가나안을 정탐했다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나안을 삥 둘러서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가요. 삥 돌아서 뒤로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면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들어가면 요단강이 안 나오는데 삥 돌아가니 요단강이 나와요. 그래서 강 앞에 또 쓴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그 자녀들도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잘하면 강을 안 건널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강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다,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뭐 강이라 하더라도 물입니다. 물을 건넙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 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지만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물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서 길이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길인데 길이 나오면서 통과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놀랍고 새로운 길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그러한 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신약의 우리에게는 세례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우리가 씻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씻는 거. 그러면 우리가 씻는가 보다. 우리의 어떤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씻고 그리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씻고 끝나는 종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그들이 물을 통과한 의미였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그 안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요단의 의미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의 물, 홍해 바다의 물, 그 다음에 요단강의 물, 그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그것을 명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 쫓아와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요단강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의미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은 정착할 땅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우리 교회적으로 가나안은 정착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동하는 중이니까. 지금은 정착된 게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착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가나안이죠. 우리도 거기 가서 장막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씨도 뿌리고 또 성도 짓고, 지금은 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뭐 하나 이게 하기가 이게 뭐 마음이 아주 개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긴 하되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착한 때가 되면 그럼 거기서는 거기에 눌러 앉을 거니까, 우리들이 죽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테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쓰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고 물려주는 그러한 시설이 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앞에 요단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을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이 요단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가난, 믿음의 성장의 가난, 또 생활의 변화의 가난. 우리가 그저 늘 쫓기면 살아왔으나 가난에 사는 듯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꿈이 이루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도 소원교회로 바뀌었는데 또 삶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혹은 뭐 승진해야 되겠다.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뭐 기타 다른 삶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일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나안은커녕 광야 생활만 할 판이에요. 전혀 그들은 오래 산다고 해서 가나안에 그냥 넙죽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를 꺾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도저히 뭐 방한칸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또 도저히 자리 하나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여기서의 어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차라리 이걸 그만두어서야 뭔가를 차지하지만 거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농촌 이제 낙행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그냥 뭐 할아버지 하고 받아준답니까? 예, 농촌은? 아무 그런 어떤 어려움 없이 살면 거기는 아주 넉넉합니까? 천만의 말씀. 거긴 거기대로 스트레가 있고 텃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귀농을 했어요. 한 부부가 귀농을 했어요. 집을 예쁘게 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연탄가스에 질식돼서 죽었어요. 연탄가스가 아니지. 보일러가스. 보일러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대요. 새 집 짓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땅이 그렇게 들어간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또 이제 무속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뭐 지신이 있네, 수맥이 흐르네, 혹은 뭐 풍수가 어떻네, 그런 거 얼마나 따지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던 전에 있던 집이 망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망하고 나갔느냐?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문이 잘못 났대. 문이 잘못 나서 그 원래 살던 집이 기업체 사장이었는데 망하고 나간 그 집을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문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문을 막고 거길 벽을 세우고 문을 전혀 이상한 데다가 문을 만드니까 아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방에 다 예, 부적을 도배해 놨어요. 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여튼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왜 합니까? 믿지 않는데 아,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됐겠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겠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왜 따져요? 아 그런데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 믿긴 믿어요. 뭘 믿어요? 풍수지리를 믿어요.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돈이 얼마나 든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도 사서 붙이고 네, 직원 말도 듣고 그게 자기 자신을 거기서 이겨내기 위한 그들 나름의 방식인 건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고 그가 네, 신방도 안 받고 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럼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죠.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입니까? 이게 미신적입니까? 이게 신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요단을 건너라. 주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를 무너뜨릴 자가 없을 거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은 맞았는데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게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다 기절을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내 말만 들으면 너희에게 적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요단강으로 그들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려고 하실 때 그것은 그냥 뚝딱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 순종을 감당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순종하는데 무당을 순종해서 그렇지 직관을 순종해서 그렇지 혹은 별의 별걸 다 순종해서 그렇지 그들도 엄청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뭘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끝나면 저희가 건너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홍해바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물이 다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그렇게 건넜어요. 이미 물이 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넜으니까. 근데 요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이었는데 요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은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괴를 안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걱정 마라. 그냥 들어가라. 이 물은 깊은데요. 그냥 들어가라. 그러다가 괴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그냥 들어가라.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은 또 다른 주님의 특이한 부르심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는 그러죠. 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다. 일단 해라.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일터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삭이 요단강에서 바뀌었어. 아니다. 일을 해야라. 일을 해라. 그러면 일터를 주마.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을 주마. 먼저 그것을 해라. 그러면 열리게 하마.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전무후무한 이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있었던 일이 아닌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 했던 말씀, 물은 저들을 구원하는 표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아하, 우리가 찾아가는구나.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찾아가는구나. 인도하심을 향해 우리가 찾아가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됐나 안 됐나,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따집니까? 그래서 시슴을 받았나, 통과가 됐나, 합격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나 안 되나, 얼마나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런 다음에야 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와라. 선한 양심을 향해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에 있던 사람 망했대요. 만약에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 집에 만약에 믿는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은, 여기서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재수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복이 다 달아나면 어떡하지? 뭐 서쪽에서 왔던 복이 동쪽으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북쪽에서 왔던 기운이 남쪽으로 빠져가면 어떡하지? 요거를 잘 모아야지 해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생각을 해요. 혹은 방어할 생각을 해요.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문에 부적 하나, 또 악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장에 하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빨갛게 있고, 눈 딱 뜨면 딱 부적이 하나 있고, 나가다 보면 문설주에 부적 하나, 그게 뭐냐면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방어적인 그런 의미들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 내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로님이 그런 집에, 이제 멋진 집에 들어갔다.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가고, 저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찬양을 하고, 또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펴면 기도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저기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은 사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완성된 곳에 여기만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이게 아니고, 자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고대에서의 전쟁은 아주 피비린내 나요. 처참합니다. 네? 내가 칼로 찌르고 또 내가 칼로 찔리는 거예요. 의료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보는 겁니다. 그게 전쟁터예요. 근데 거기서 몸살이고 나를 막아줄 부적을 찾고 나를 지켜줄 뭔가를 찾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들어간 그날 죽더라도 들어간 그 다음 날 죽더라도 열 번의 전투를 이기고 11번째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정신상태가 아니고서는 가나안은 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사는데 유유자적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서울에 사는 줄 아십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뭔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서울에 살지 안 그랬으면 다 낙향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공기 쐬며 일어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자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쉬운 삶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물로 들어갔습니다. 뛰어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거기 가서 찬양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건 주술적인 게 아니고 미신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의식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건 이건 싸워나가기 위함이지 이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온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됐습니다.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먼저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요단물을 밟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됐을 때 물은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움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났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동일한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습니다. 문둥병자들한테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어요. 나오면 보일 텐데 먼저 보여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안고 욕 먹을 걸 알면서도 제사장에 가서 제가 문둥병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병이 나왔어요. 그들이 제사장을 찾지 않고 제사장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도 문둥병이 없었는데 근데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 문둥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는 순간 문둥병이 나왔어요. 물이 포도주는가 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그냥 담아놓고만 있으면 절대 포도주가 안 됐는데 자 이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제 물을 따라 드립니다 라고 빨아주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도 안 하면서 가나안 달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다음 전쟁을 차례차례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요단강을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지? 요단강이 걸어서 어떻게 건널 수가 있지? 이미 이겼어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들은 이 싸울 기세를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방법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공격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성 맴돌고 성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방법은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다 형편되고 못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필요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가나안은 결코 순종함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고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그 다음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뭐 내가 앉아있을 테니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편안한 마음 말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서 그 가난을 얻고 그리고 그 가난을 누리고 가난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극복해야 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요단물이 마를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 여리고로 달려갈 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 따라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마치 드리겠습니다.